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자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비롯해서 아들 압살롬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동족인 유다지파로부터 원망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처럼 대적들이 많았고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었는가? 다윗이 무슨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이유도 전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가장 뚜렷한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경건하다. 물론 죄로 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삶의 모든 국면들이 경건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을 신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교만한 자, 포악한 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대적들은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창조주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자를 공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 준수를 자기 의로 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대적들의 공격에 대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식은 기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보시면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단지 자구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자구책이 아니라 신자의 기도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달라, 기울여달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기원형이 아니고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감히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명령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가장 친근한 자녀가 부모에게 때로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때로는 반말을 쓰면서 이렇게 해 명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신자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한참 있다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 2-3일 있다가 자기 고민을 말하는 자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고통이 닥치면 그 즉시 엄마 아빠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입니다. 특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처럼 대적들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1절 말씀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라는 이 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산상본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비천하고 억압을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궁핍하다라는 이 말도 사악한 자들로부터 억압을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할 만한 자원과 여력이 없는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보존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4절에서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 그래서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이 기쁘게 되는 것까지 쭉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분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4월 말씀 묵상집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는 왕을 구하는 죄였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사무엘이 언급하면서 이런 이스라엘과 이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이 일을 쉬는 것을 얼마나 죄스럽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포사이스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 만한 공공연한 죄. 그렇다고 기도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이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죄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의 이면에 감춰진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말과 다름 아닌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서도 숨쉬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죄를 범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많이 하고 회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뭔가라고 말하면 불신앙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에서 너희와 나 사이를 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심각한 죄악들과 타락한 삶, 악한 습관들과 맞닥뜨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전히 이런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내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했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속성들을 확인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는 구별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르게서는 안 되고 나의 본성과는 다르다. 우리의 좁은 마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실 것이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맡겨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간청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는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간구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회 사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사택을 구하는 일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기가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한 번에 어쨌든 해결이 되고 또 저희 가정 안에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정말 우리의 기대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처럼 찬양을 맹세하는가? 하나님께서 크신 인자심으로 13절에도 나타나지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죽음과 같은 그런 역경으로부터 건지실 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죠. 될까 말까가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찬양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흠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토설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아뢰게 되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어떤 과정의 결과예요.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 찬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신지를 알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억지가 아니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상에게 찬사를 보낸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돌 보세요. 정치인들, 누구 한 사람 마음에 들면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 있죠. 무조건 편들어줍니다. 무조건 잘한다 그래요.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에게 찬사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 약간 어떻게 돼가지고 헛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서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찬양은 현실 세계를 옳고 바르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없지요. 하나님처럼 크고 강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탄과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찬양과 경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와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지각이 있어도 지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 될 것입니다. 찬양은 현실 세계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절부터 10절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은 무엇인가? 지금 이 다윗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간구하고 찬양만 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앞에는 기도와 찬양이 나타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11절에 주의 도. 성경은 율법도 주의 도라고 말하고 있고 인생의 과정을 도, 길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실을 걸음걸이로 혹은 행로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원래 마소라 사본에는 도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들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다방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또 이 도를 가르쳐 달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의 도 가운데 행했는데 또 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더 잘 행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뭐 악기든지 운동이든지 잘하는 사람이 더 레슨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해요. 더 잘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한 교훈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도를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성경인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도를 가르치실 때는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내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가르치면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특징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4절에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라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느냐? 실제로 완벽한 삶을, 물론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완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복을 받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지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기만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주님의 도에 행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은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도에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건하오니라고 2절에서 말을 했죠.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리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건한데 더 경건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심으로라고 말했으니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진심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죠. 먹는 데 진심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진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진심입니까? 무엇에 진심입니까? 신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부리는 노예 정도로 이해하는데 구약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과 주인은 단지 주인은 부리고 종은 주인의 부림을 받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주인의 결정과 주인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인으로부터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면 하나님은 주인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내 주라고 일곱 번에 걸쳐서 3, 4, 5, 8, 9, 12, 15 절에서 일곱 번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종이라 불러요. 2절에서 한 번, 16절에서 두 번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16절에서는 주의 종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라난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단지 막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주는 궁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말씀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화답, 메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단지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있지 않고요, 역사 가운데 펼쳐졌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생존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전통, 여기에 기초한 믿음에 근거해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명할 표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공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증거를 요구하는가? 17절 하반절에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고 자신을 대적했던 대적 세력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충성된 주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공경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분이 진정한 종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대적들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이런 면에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늘 하는 거예요. 깨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주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해달라 간구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될지 말지 뭐 들어주면 좋고 안 주면 뭐안 들어줘도 그뿐이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확신은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될 것 같다 하는 어떤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무한한 능력에 근거합니다. 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하찮은 문제가 되고 맙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가 되고 말아요. 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열하게 기도한 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 치열한 삶이 경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절과 11절에서. 이것은 자기 경건을 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삶의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고 산다는 열매입니다. 표시입니다. 내가 세상 기준으로 놓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서 기도는 삶의 표현이고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일심으로 그랬잖아요. 일심으로.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대한 복창입니다.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의 시야를 종말의 때까지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권은 17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들이 다 공동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6편만 유일하게 개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개인의 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면에서는 3권이 공동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86편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주님께 와서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지금 9절 말씀은요, 언뜻 보면 개인적인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좀 문맥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다가 갑자기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은 시작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나타난 노래와 일치하는데 이런 노래가 나타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찬송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또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우리가 작은 문제가 때로 풀리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어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확신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행하신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그리하여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못하는 이런 대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즉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하여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반드시 간구한 내용들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호흡이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경건을 실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대적 세력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열방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60